미가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리학자인 브레스네스 박사가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이 군인들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고 얼음물에 손을 담그게 해서 이제 얼마나 견디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A 그룹에게는 얼마 동안 그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만 할 때까지 버텨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5분 지난 후에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B그룹에게는 처음부터 5분 동안 얼음물에 손을 담근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날 때마다 남은 시간도 알려줬답니다. 4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그룹 모두 다이 얼음물에 손을 5분만 담그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5분을 견딘 사람들의 숫자는 A그룹과 B그룹의 숫자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룹이 잘 견디었을까요? 금방 짐작할 수 있겠죠?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이 A그룹에서는 불과 몇 사람만 견뎠지만은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알려준 B그룹에서는 대부분의 군인들이 다 견뎠습니다. 똑같은 형편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A그룹 군인들은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견뎌야 하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지, 이 고통을 언제까지 당해야 되는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약했던 반면에 이 B그룹 군인들은 1분이 지날 때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굉장히 저들에게는 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 때문에 고통을 잘 견뎌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 희망이 고통을 견디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실험을 조금 변경해 보면은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만일에 A그룹에게는 그대로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견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B그룹에게는 5분이 아니라 10시간 담그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그룹이 더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간을 모르는 A그룹이 더잘 견뎌냅니다. B그룹에는 이 10시간, 뭐 이러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오히려 작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바꾸어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A, B, C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A 그룹과 B 그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래대로 합니다. A 그룹에게는 그만할 때까지만 담그게 하고 B 그룹에게는 5분만 담그고 있으라고 이렇게 매 1분마다 남은 시간도 알려준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C 그룹에게는 조금 다르게 합니다. B 그룹처럼 5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남은 시간도 알려주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너희들이 5분을 견뎌내면은 1,000불씩 상금을 주겠다. 아,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그룹이 제일 잘 견뎌내겠습니까? 당연히 C 그룹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고통이 끝난다는 그것도 참 이기는데, 고통을 이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구나 고통이 끝난 후에 큰 상급까지 있다고 하는 이 약속까지 있으면은 어려운 고통이라도 더잘 견디어 이겨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된 상급과 소망이 크면 클수록 고통을 이겨내는 큰 힘이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그 구원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을 지키는 방법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삶이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 사는 믿음이 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갈 때에 우리들이 세상살이에서는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의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난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닥칩니다. 첫째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그 고난들은 다 사탄이 하는 짓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이니까 이 고난 자체가 징계니까 우리가 이 바로 서기까지의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편한 것은 아니지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좋은 성도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이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를 훈련시켜 더 좋은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연단은 축복이지만 그래도 이 연단받는 우리는 힘이 들 수밖에 없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이유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지요. 사탄에게 순종하면 내가 더 이상 고생 없다, 고생 끝이라는 생각과 악과 타협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벌이긴 하지만 벌 받으면 낙심하기도 하고 또 연단 받을 때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힘입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힘을 주셔야 이기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힘을 주시고 도와주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살이의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이길 수 힘을 그런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시고 또 그때는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꿋꿋하게 그런 까닭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소망은 고난을 속히 끝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 전에 그 고난을 끝내주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익 얻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곧 끝난다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겪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영원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경륜을 바라보면은 고난은 곧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뒷부분만 잘 알지 앞부분은 생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고난은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은 반드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그 정해진 시간, 제한된 시간만 끝나면 고난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 후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까닭에 고난은 속히 끝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뭘 주신다고 그러셨죠?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의 축복,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이겨내면 우리 인생에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욥에 관한 설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욥을 보시고 고난 속에 믿음 지키니까 나중에 천국에만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최소한 두 배의 축복을 회복했던 욥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건강 문제나 재물 문제나 가정 문제나 생업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곳곳에 이 고난이 숨어 있다가 우리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이 우리를 해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우리를 해치고 말까요? 아닙니다. 해칠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다른 사람은 해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고 선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음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런 사람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지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이고 둘째는 그 고난이 속히 끝난다고 하는 소망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 후에 놀라운 상급을 받는다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만 굳게 잡고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다 소망을 믿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소망만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언을 쓴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발전해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식으로 잘못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우상 숭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뭘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 숭배의 가장 잘 드러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사만 잘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의 목적이 뭘까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우상 숭배로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만 잘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제사만 잘 드려서 복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뭐가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그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제사는 굉장히 잘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축복의 일이니까. 제사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웅장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죽은 신앙이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여기 미가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미가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뭘 바치면 좋을까? 송아지 바치면 좋을까? 수장을 갖다 바치면 좋을까? 심지어는 아예 내 아들을 갖다 바쳐버리고 말까? 그러면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진짜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 속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며 살아있는 신앙이고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계속 악행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백성을 착취했지요. 여기 미가 3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지도자들이요 백성을 착취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이렇게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착취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의 이권만 챙겼어요. 미가서 3장 5절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성도와 백성들을 착취만 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이 미가 선지자는 아주 무서운 파멸을 예고하는 말씀이 여기 미가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께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예루살렘이고 시온이고 성전이고 다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굉장히 큰 비극들이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악행으로 백성들이 오만 가지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 지도자만 망합니까? 온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다 큰 피해자입니다. 정치 권력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종교 권력자들에게 속아서 돈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잘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온 나라가 망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미가서를 읽으면서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입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그 피폐했던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습니까? 그런데 이 미가 시대에 유다가 부강해진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백성들이 여러 가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도 많이 타락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당합니다. 마치 미가시대 사회학과 종교학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유다는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리고 사회학으로 교회와 사회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형편이 언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아직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또이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일시적이고 경제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옛날처럼, 이전처럼, 불과 1년 전처럼 직장 생활도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제재도 없지만 위험도 없이 바깥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안에서 행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밖에 없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이것은 여러분 현재 우리가 맞�드린 고통의 일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이제 앞으로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고통이 다르게 닥쳐오게 되려는지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들에게 될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더 악해질지 어느 누가 그걸 감히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겪는 고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모든 것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뤄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설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평범한 사람이라도 존중보다는 존중받고 공평한 이런 사회가 될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여러분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만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어린아이들 희망이라고 그러지요. 사람이 모든 것을 아는 매체이기 때문에 사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사람이 희망이라고, 내일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은 희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소망. 그걸 좀 다르게 풀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첫째는 고통당하는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미가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을 돌아오게 해주셔서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모든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 이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가지의 소망이 있지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그 회복을 주실 때에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받은 자를 모아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는 자. 이 성경은 이게 이 새번역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저 하지지체 장애인입니다. 이 지체 장애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옛날 그 당시 사회에서는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여러분, 쫓겨난 자와 환난받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쫓겨나게 하고 환난받게 한이 사람들을 벌받은 사람이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약자와 죄인들을 모아서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징계 모든 것들을 다 견딘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씀. 누가요? 우리들이 남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남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을 미가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남은 자로 만드느냐고 하면은 약자와 죄인들을 가지고서 남은 자로 세우시고 저들에게 구원과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은요, 강한 자를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야 공평한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했었는데 또 그 강한 자를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게 되면 그 강한 자들이 계속해서 착취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뒤바뀌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불공평, 어떤 불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예 착취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남은 자, 약자와 죄인들을 중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중요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전에 있었던 불의와 착취와 억압이 없는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냥 벌대로 고난이 지나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고난을 제한해 주십니다. 또 속히 끝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는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요, 우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원망은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시험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물론 거짓말로 원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원망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지 않습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죄짓게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러셨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더냐? 그 뒤에 말은 하질 않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사람에게 마치 많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이 하와에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원망만 하게 하면은 죄짓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인데 마치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들어가면 망하게 될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거든. 사탄의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불순종했지요? 그리고는 결국 이 어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우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떠난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가, 나는 믿어, 안 나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안 나가, 안 나가 뒤집어 말하면 가나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저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여기도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유가 한국 교회의 그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부족합니다. 목사도 물론 부족합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낙심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라도 나와 연관된 목사나 이웃이나 교회의 부족한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생각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우선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실수하고 교회가 실수해도 그들의 심판은 모두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이민교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믿는 사람 박폐하고 선지자들을 학살하던 그 엘리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천 명의 의인을 남겨 두었던 것처럼 지금도 의인을 남겨 두셨습니다. 남은 자들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슨 대단한 직분을 맡지 않아도 남은 자가 될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남은 자가 될수 있어요. 누굴 남은 자로 만드신다고요? 약자와 죄인들을 가지고 남은 자를 만드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믿음도 약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면 바로 내가 남은 자가 돼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이민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켜서 이 땅에 놀라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하나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형편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기 어려워도 여러분 그래도 항상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당에 나올 수 있는 날에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요즘 같으면 컴퓨터 영상이나 휴대폰 음성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런 것까지 막혀 있으면은 여러분 혼자라도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모임의 자리들,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시간이라든지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모임이 없으면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 회복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금방 회복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의 기간을 속히 끝내시고 믿음을 지킨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비단 예배의 자리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삶의 자리도 꼭 지켜야 할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바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공의의 길을 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남을 해치고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닫지 마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고, 내가 힘들어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배려하고, 사랑과 희생과 양보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신속히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이 사울의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사랑과 정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왕으로 이 다윗은 세움을 받고 큰 축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3월, 그러니까 이맘때부터 예배당에서 모이지를 못했고, 그러다가 교회 창립 기념일로 기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지만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우리가 교회당에서 모이긴 하겠지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시 무슨 변종이니 무슨 뭐 특종이니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될지 사실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오늘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어려움, 가족에 대한 염려, 불안, 속상함, 우리가 그냥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뭐 목사하고 다른 성도고 심지어 가족까지 우리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삶 자체가 온갖 수모와 고생으로 친히 우리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지난 주중에 우리 강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천번을 불러도 그 영상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순환중간에 온갖 모욕과 조롱받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겪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속히 끝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 후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지키면 돼요. 우리 모두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바른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속에 힘을 얻어서 꼭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 시대의 7,000명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세상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성도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을 밝히 바라보며 새힘 얻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자리와 올바른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놀라운 회복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도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도마다 다 다르게 겪고 있는 고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속히 끝내어 주시고 놀라운 회복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엽전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도 바칩니다. 귀한 예물 우리의 영성 회복과 복음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손과 발과 시간과 생명 우리의 모든 것도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가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해서 섭리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